말씀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주제 보셨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이것들 통해서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가 뭘까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다 스마트하시니까 금방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을 전파하자는 거예요. 즉 전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벌써부터 마음을 닫고 길을 닫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자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걸 이제 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뭐 대위임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요.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주님께서도 남기신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예 주님께서는 네,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죠. 너희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나간 이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나더 레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많은 말들을 남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복음 전파는 조금 네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다음 또 사도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자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이어서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죠.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한번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거의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야 너 복음 전파해야 돼. 근데요 제가 이래서 저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핑계대지 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파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좀 혹독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이제 전파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걸 다 알아요.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너무 좋은데 근데 꼭 전도하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나으신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송받은 선교사기도 하고 선교단체 대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신데 저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주 그냥 복음 전도가 제게도 부담입니다. 여러분 택시 타시면 택시 기사님께 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있으시죠? 예, 차 안에 돌밖에 없잖아요. 뭔가 한 25분 가야 되는데 그때 이게 기회인데 말이 안 떨어져요.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어렵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옆자리 누가 탔습니다. 그 사람에게 왠지 복음을 좀 전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괜히 말 걸었다가 또 뭐 한 8시간 내내 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걸리는 게 많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친구들 사이에 관계 서먹해질까 봐 이제 막 만난 이웃 주민들, 뭐 학부모들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들에게 말로 전한다라는 것이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예수님의 명령인데 복음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갈라디아서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젖어드는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복음이 너무 좋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왠지 모를 그 부담감,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어요. 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왔을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왜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이 복음이 왜 전파되어져 왔을까? 네, 여러분 최초의 복음 전파자라고 하면 보통 사도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의 복음 전파자세요. 사실 복음 그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복음을 전파하셨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냐? 보통 한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목적, 어떤 삶의 목적, 이렇게 이 단체의 목적, 이런 걸 얘기할 때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존재 목적이거든요. 이 단체의 미션이 뭐냐, 너의 미션이 뭐냐, 그건 너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목적, 즉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이 땅에 존재하신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그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명확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천명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다 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음 전파하셨다고요? 아버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곳에 사는 그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만물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자연만물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누리게 하시고 여기서 살아가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도 너무나 잘 알듯이 타락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뭐 내 외우듯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 사랑한 마음을 헤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사역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생애 사역이잖아요.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예들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구절절 느낄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쭉 보시면 앞뒤를 보시면 피곤한 날이에요. 주님이 뭐 충분히 쉬시고 가신 게 아니라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밤에 배를 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쉬시는 게 아니라 또 배를 띄워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그가 있거든요. 귀신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 마을에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찾아가셔서 그 한 영혼 고치시잖아요.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이롭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에서 왜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주님 치유하셨네.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원인인 거예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게 공생애고 그 사역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는요, 그냥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내내 그걸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정말 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마음 덕분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게 그게 복음 전파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아니, 복음은 복음인데 또 천국 복음은 뭐지? 뭔가 새로운 건가? 여러분, 이때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잖아요. 이때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요, 뭐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그 얘기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전도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얘기하셨던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근데 이 천국 복음은요, 이사야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전했던 이 천국 복음은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못 살게 주는 압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어서 나오는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통치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의 통치자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는 곳마다 전파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파를 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여러분 중에 혹시 MBTI T 있으시죠? T. 예. T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T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요만큼 들어있는 F를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네. 끌어올려서 좀 감정적으로 한번 이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 T들은요, 사실은 사건, 사고에도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신데, 지명이 어디지, 인물이 누구지, 어떤 사건이라지.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는 좀 어려운 거지. 제가 T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해야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팁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전체가 복음 전파지만 특별히 지금 그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지금 병을 고치시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리를 보신 거예요. 무리를 보셨는데 그때 예수님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니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사역을 하시는 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긍휼한지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이어서. 왜 긍휼하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이 왜요? 라고 봤더니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상태가요.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를. 이 기진이라는 게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기진맥진 이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다 없는 겁니다. 기운이 다 떨어져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진함입니다.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다 기진해 있어요.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데 그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린 잘 압니다. 이 통치자가 바로 목자잖아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또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목자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보시는 이 무리들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 그때 그 무리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좀 다른가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힘든 사람이 참 많아요.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긴 하지만 인생이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뭐 병이 나시고 아프시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다 아파요. 다 아프고 네. 다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흔히 엄마들 그런 얘기하죠. 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미안해 이런 말 하시죠. 아빠들도 그래요. 네. 뭐 힘들죠. 근데 애한테 화 안 내고 싶고 뭐 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이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도요. 자식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신도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처음이에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뭐, 애가 둘 생기면, 뭐, 육아하는 게 덜 힘들어지나요? 아니에요. 애 둘은 또 처음이잖아요. 애 셋이면요. 애 셋 키우는 것도 처음이에요. 해봤다고 해서, 아니요. 결혼 생활 너무 힘들죠. 저희 메리지 코스도 있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 생활 힘든데요. 재혼을 하면 그럼 쉬울까요? 아니요. 네. 그것도 처음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 다 처음을 살아갑니다.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 어린애한테 물어보세요. 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막 죽고 싶어요. 막. 네. 여러분 인생을 뭐 얼마나 살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미국 사람은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네. 한국 사람은 힘든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 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최근에 폭싹소가수다 다들 보셨죠? 와 저도 재밌게 봤는데 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또 고난이요. 괜찮아지려나? 또 고난이요. 뭐 드라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목회자로서 제가 본 인생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뭐 남편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있었던 일산에는 이제 암센터가 있습니다. 그 암센터에 이제 신방을 가면 정말 인형같이 어린 아이들이 코에다가 줄 매달고 진짜 기진해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들을 바라보고 끌어안고 우는 그 어린 부모들이 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정말 뭐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신방을 가면 그 다음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자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알려줄 거잖아요. 이렇게 아프면 목자가 치료해 줄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못 걸을 만큼 기진에 있으면 들쳐 업고서라도 갈 거잖아요. 그게 목자잖아요. 그 목자가 있으면 나을 텐데. 근데 그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추수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고 거둬줘야 될 추수꾼들이 필요한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어차피 할 거예요, 그 사역을. 니네는 할 거니까 니네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거예요. 제자로부터 계속 그들은 기도해 왔을 겁니다.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전도해, 나가서 뭐 전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목자가 있다라는 거. 그 목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목자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쭉쭉쭉쭉 열두 사도의 이름과 함께 쭉 이어집니다. 주님은요,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이 이어져 가는 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전도로 내보내시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10장 전체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둘씩 나갈 거거든요. 저희가 읽진 않을 겁니다. 둘씩 보낼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이들을 모아놓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니네 누군가의 집에 가면 평안을 빌어줘. 그 평안이 뭐 그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올 거야. 뭐 신발 털어버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요, 직접 또 전도하러 가십니다. 그게 11장 1절에 나와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앉아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 앉아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부를 하세요. 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니네를 보내는 게 정말 이리 때 양을 보내는 것 같아. 그런 표현 다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10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잘 하고 올 수 있기를, 그리고 권능을 또 주시죠.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뭐 이렇게 준비시키는 장면이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보내시는 거죠.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고 하니까 둘씩 일어나서 갔을 겁니다. 이 동네로, 저 동네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주님께서도 일어나서 가시는 거예요. 두 번. 뭐 하러요? 복음을 전하러요. 기진하여 있는 자들에게 목자가 있다라는 거. 그들을 세워주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목자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그 제자들과 그 뒤를 따라가시는 주님의 그 뒷모습에서 이제 발로 내려갑니다, 카메라가.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아름답죠. 알 것 같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느껴져요. 그 발이 왜 아름다운지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들이요, 정말 어벤져스 같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발이 그냥 아름답다, 뭐 든든하다, 늠름하다, 듬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고, 그렇게 이 구원이 전파되어 오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온 거, 세워져 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그 당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당부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그냥 명령, 마치 군대 상관이 명령하듯이 너 전도해, 전도해 이런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도 동참하지 않을래? 너도 함께하지 않을래? 너도 이 사회에 같이 하지 않을래? 주님은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면서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요, 성령을, 아까 우리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함께.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거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을래? 나와 같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전도하는 삶을 뭐 풀타임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당시 중국 선교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으로 갑니다. 갔더니 다들 이 해안가에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지에도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해안가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교통수단이 배잖아요.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지에 잘못 들어갔다가 뭐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살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용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변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인데 변발을 합니다. 중국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 그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그때 이 내지 선교회 사람들도 무지하게 죽습니다. 그 많은 걸 겪고도 허드슨 테일러가요. 나이 들어서 또 들어갑니다. 거기를. 여러분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복음 전파가 뭔지를 아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결코 복음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랑 이야기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위대한 선교 명령에 순종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람이 전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바람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대요. 이렇게 선교사님의 예화를 들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그렇지. 저런 분들이 하시는 거야. 난 아니야. 저분들이 하시는 거지. 왜 선교사가 있겠어? 난 선교사 후원만 하면 돼. 뭐 이런.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퇴직한 지는 2년 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원래 이렇게까지는 스쿨처치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겠었고요. 제가 스쿨처치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불과 올해 여름에 저희 네이미스 연령한 캠프데이인데요. 저는 2박 3일 동안 저희 참여하고 기도한 모든 순간들이 저희 너무너무 은혜였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저희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캠프 내내 하나의 고백을 했었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를 이 세상 예배자로 선교자로 세워주세요. 제가 그리고 캠프 할 때 같이 교회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에게 손을 올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제 친구들과 오빠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네임스 캠프가 끝나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쿨 조치를 세울 용기와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2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미스터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스쿨조스 모임을 함께한 친구들을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정식 동아리가 아니라서 공개적인 홍보도 불가능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3명의 친구들이 스쿨조스를 찾아와 주셨어요. 한 명은 무실로자였고 한 명은 부모님을 따라 교회 나왔던 친구였고 한 명은 교회를 다니다 떠났던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당장 스쿨조스를 진행할 건 할 수 없어서 운동장 벤치에서 이런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에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 학교에 아는 선생님이 있다 라고 하셔서 선생님을 찾아갈까 잘 사용하지도 않는 창고 같은 작은 특별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는 일이 왜 하는 거야? 너네 종교적인 활동은 학교에서는 안 돼. 말과 질타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예배 자리에 이끄시더라고요. 모임을 하면 할수록 정말 단순 호기심으로 보였던 친구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저희 모임을 위해서 교식 먹지 않고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스쿨조치가 우리 학교에 세워지고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매주 예배하고 공간이 보여주는 모든 과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건 변하지 않습니다. 2학기가 끝나고 저희 모두 졸업해서 터지더라고 우리는 교회 대사들로 세상을 사랑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면서 저희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저 자리에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자리에 저희 알파 코스, 유스 알파가 있거든요. 유스 알파를 소개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저 간증을 들었는데요. 와, 정말 전율이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얘네들이 성교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있구나.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긴 했지만 정말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뭐 애들은 다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 용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란 게요. 전국에 이런 아이들이 우수죽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산시 통계를 봤는데요. 부산 지역에만 319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답니다. 그중에서 165개, 반이 조금 넘죠. 165개 학교에 이미 스쿨처치가 세워져 있대요. 이미 모임들을 하고 있대요. 큰 모임도 있고 작은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들을 이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목회자가 가서 만드는 거 아니고요. 교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신학교 지금 지원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신학교 아무도 안 가 그랬거든요. 다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스쿨처치 출신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용기 필요합니다. 담대함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할 사람을 부르세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Another level이지만 그도 크리스찬이고요. 허드슨 텔러도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고요. 저 자매도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CC가 우리에게 전해준 너무나 좋은 복음 전파 툴이 있죠.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심지어 그런 툴이 있어도요. 내가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내가 뭔가를 외워서 전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소문자 2인 사람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뭐 대문자 I이신 분들은 쉽지 않겠죠. 네, 그런 것들은 아마 대문자 E들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말 좀 수월하게 좀 더 우리가 가능하게끔 복음을 전파하게끔 해주는 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그겁니다. 알파코스입니다. 알파코스. 여러분 제가 알파코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대표라서가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알파코스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알파코스의 장점이 뭐냐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캠퍼스에 가서도 알파를 했고요. 군부대 가서도 알파를 했고요. 지금 교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나요? 아니요. 제가 뭐 복음 다 전파하나요? 아니요. 영상이 해줍니다. 알파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영상 틀면 돼요. 그냥 대화만 나누면 됩니다. 대화만 나누면. 질문지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요. 알파 코스 하면 은사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잘하시는 뭐 제 아내 같은 분은 레크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을 잘하신다. 그럼 알파 전체 기획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음식 준비하는 거에 뭐 일가견이 있다. 취미가 있으시다는 분들은 음식 준비하시면 되고요. 내가 말을 잘하고 좀 소셜하다. 그러면 내가 그 호스트라고 하는데요. 알파 소그룹 리더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소심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진짜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경청해 주시면 돼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경청해 주시는 분들을 헬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알파 코스에서는요.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팀플레이요. 팀플레이. 꼭 혼자서만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니거든요. 꼭 내 입을 열어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팀플레이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알파 코스만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실제로 교회 밖에서도 알파 코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거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캠퍼스 알파입니다. 저 청년들 데리고 주일날 가가지고 저 캠퍼스는요 독특한 캠퍼스라서 주일날 학생들이 다 모여요. 월요일날 오전에 시험이 있거든요. 각자 그 자리 도서관도 다 있는 세무 공무원을 만드는 이제 전문 대학입니다. 저기에 가서 저희가 알파 코스를 했어요. 5학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누가 올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거 전단지 돌린다고 올까? 근데 초청장 돌렸더니 오더라고요. 서른 몇 명씩 와서 알파 코스를 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 아이들 데리고 나중에는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역이 이어져 가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초청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해 두신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 보여주세요. 군부대입니다. 저기도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군부대 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 위주로 해서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 중에서 70% 이상이 저 군에서 하는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네, 재소자들입니다. 지금 소망교도소에서 저희가 열심히 알파하고 있습니다.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 이천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도 하고 기회만 된다면 저는 허브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재소자들이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재범 삼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가둬만 놓으면요 나와서 또 범죄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딴 거 없어요. 뭐가 변화시켜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여러분 복음이 변화시키는 복음이 그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네. 시원 여성병원이라고 수원에 있는 병원인데요. 저 병원장님이 이제 알파 코스를 아시고, 한 직원이 150명 정도 되는 병원이라 그랬어요. 의사선생님, 뭐, 지금 의사선생님이 토크하는 장면이거든요. 의사선생님이 간호사선생님, 그 다음에 직원분들, 환자들까지 같이 모여서 평일날 저녁에 알파 코스 하는 거예요. 그걸 10년 넘게 지금 매해 두 차례씩 해오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알파코스 하는 직장들도 있습니다. 사업체도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학부모,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 모임이에요. 네 명이서 같이 늘 모이곤 했었는데 저분들이 알파코스 한 겁니다. 저 옆에 노트북 보이시죠? 노트북 가지고 영상 보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 네 명 중에 두 명이 예수님 믿었고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알파 코스 시작했습니다. 네팔에서 유스 알파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쟤들이 지금 네팔 아이들이에요. 네팔 아이들이 하는데 너무 고무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다음 사진입니다. 명단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21명이죠. 저 중에서 13명이 불신자랍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불신자 아이들 13명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알파 코스를 하면서 아까 방금 전 사진처럼 너무나 마음을 열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복음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알파 코스를 통해서. 선교지에서도요 알파 코스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장만 펼쳐주시면 돼요. 그 용기만 내시면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저는요, 허브에 와서 허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가 다 있으시잖아요. 사회적인 모임들 다 있으시잖아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임에, 그 지위에 두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을 제가 여쭤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 은혜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만이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요, 기진해 있어요.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요, 다들 멋진 옷, 근사한 옷 입고 그냥 어깨에 확 힘주고 다들 그냥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파코스 해보면요, 대화 좀 나눠보면 다들 힘들어요. 다들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목자 없는 양같이 살고 있어요. 그들만의 고민들을 가지며 그들만의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누군가는 목자가 있다고, 아버지 되시는 목자가 계신다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바람은 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좋은 도구와 함께 한다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게 그거잖아요. AI 툴이 나오니까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고요. 내가 할 줄 알았던 게 더 풍성해져요. 알파코스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를 활용하시든 여러분들이 전도, 복음 전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허브교회처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매주마다 그 복음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라면, 그곳에서 누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정말 둘씩 갔던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결단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대하고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당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뭔지 늘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스트레스풀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